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8년 임기를 마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고별 연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 연설에서 흘린 눈물, 지난주 화제였습니다. 레임덕이 없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눈물을 보면서 또 눈물을 흘린 가족의 눈물 역시 화제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족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아내인 미셸 여사에게, 미셸, 당신은 당신이 바라지 않았던 역할을 맡았지만 엄청난 기품과 담력, 또 스타일과 유머 감각으로 이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백악관을 모두를 위한 장소로 만들었고 젊은 세대는 당신을 모범으로 삼은 덕에 훨씬 더 높은 인생의 목표를 잡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요, 내가 생애 한 모든 일 중에 너희의 아빠인 게 가장 자랑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딸 말리아는 연신 눈물을 흘리더군요. 최고 지도자가 가족의 지지와 사랑에 고마워하는 모습. 어쩌면 미국의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개인과 가족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이 미국이란 나라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도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의 주말을 활기차고 알차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기자수첩 뉴스풍경 그리고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먼저 들어볼까요? 쟈니 캐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You are my sunshine. One, two, three.
Dear, as I lay sleeping, I dreamed I held you in my arms. When I awoke, dear, I was mistaken. So I bowed my head and I cried.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Shattered all of my dreams.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호박벌. 꿀벌의 일종인 호박벌 범블비가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지난 10일 개체수가 급감한 호박벌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벌은 호박벌이 처음입니다. 미국 28개 주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호박벌 개체수가 1990년대 말 이래 무려 87%나 급감했습니다. 현재 13개 주에서만 소규모로만 호박벌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 꽃가루를 나르는 다른 벌과 마찬가지로 호박벌은 토마토, 피망 같은 작물에서 수분 작용을 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서식지가 손상되고 질병, 살충제,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요인이 호박벌 개체수 급감에 영향을 끼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요, 주민들이 정원에서 꽃을 키우거나 꽃나무나 관목을 재배하고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면 호박벌의 개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요, 머리 부분에 노란빛을 띠는 미국 하와이주 토종 꿀벌 7개 종을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할 종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입장권. 지난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 행사 입장권이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됐는데요. 고가의 암거래 됐습니다. 지난 10일 시카고의 대형 컨벤션 센터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계획한 임기 마지막 연설 행사 입장권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이베이와 온라인 벼룩시장 크레이그리스트 등에 장당 최고 5천 달러에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은 수백 장의 표가 매수자를 찾고 있고 대부분 $300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시카고에서 인기리에 상영 중인 뮤지컬 가무국 해밀턴 입장권과 무료 배포된 오바마 고별 연설 입장권을 교환하자는 제안도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인 앨리슨 위드는 오바마 고별 연설 입장권 한 장을 40인치 텔레비전과 교환하고 싶다는 제안을 크레이그리스트에 올려서 오후 매도 희망자를 찾았다면서 입장권 사진을 받아서 바코드를 확인한 후에 직접 만나 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9일자 보도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미국 국제사회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수사와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려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의의 시각과 장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10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다른 지역의 소득 차가 크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런 격차가 더 심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와 정권의 행동,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개발 의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외화 수입이 2억 달러 정도 손실을 봤다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이 공포 정치를 강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11일자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잇따른 보복 조치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12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향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대북 제재의 빈틈을 메우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 수첩 열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하고 여타 지역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차이가 3배까지 나고, 그러니까 소득 차이가 3배까지 나고요. 앞으로 더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심층 취재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김정호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12월에 나온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이죠. 네. 거의 한 이석 연구위원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짧은 보고서입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의 실제 취업률 그리고 소득을 다뤘는데 실제 취업률하고 소득이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수준이 좀 낮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또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평양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최대 3배까지 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 보고서가 기존 자료하고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추산한 내용인데요. 이 통계학적 방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모아서 합해서 내는 소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인구 센서스나 인구 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단순하게 집계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요소들 뭐 실질 소득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통계학적 방법이라 그러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네. 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소위 말하는 실질 소득을 계산해 낸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추산된 수치가 3배까지 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평양하고 북한의 다른 지방하고 최대치죠. 네. 최대치가 3배까지 난다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사실 수도 지역이 타 지방보다 잘 사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어느 네. 나라나 그렇죠. 뭐 예.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미국 그런데, 여기 미국도 뭐 뭐 경제적인 수도인 뉴욕 같은 경우 훨씬 다른 지방보다 소득 수준도 높고 생활 수준이 높죠.
네. 그런데 3배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게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풀이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뭐 네. 양극화가 심하다.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빈부격차다 심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좀 더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기회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좋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삶의 질과 기회 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연구들을 보면요. 대략 한 세 가지 항목에서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생활 수준 격차를 들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배급 격차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개발 격차가 있습니다.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소득 같은 경우는 이 생활 수준 격차에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급은?
배급은 역시 이제 옛날에 북한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모든 게 배급 체제였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식량 같은 것을. 근데 이 배급 격차가 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고난의 행군 이후에 평양에서는 그래도 배급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이 배급 제도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평양에서는 국가에서 알아서 이 식량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대주고는 하는데 이 지방은 완전히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른바 자력갱생 체제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배급제도 면에서도 평양하고 북한 내 다른 지방 사이에 격차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개발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어떤 뭐 건설, 사회 기반 시설, 도로나 뭐 집이나 여러 가지 다리나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을 들 수 있죠.
네.
근데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 가면은 이 사회 기반 시설 공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들어와서 평양의 대형 건설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이런 모습을 뭐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수준에서도 비교를 해보면 평양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김정은 기자가 이제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들 가운데 탈북자 출신 전문가도 있고요. 한국에 있는 또 그리고 기자도 있고요. 좀 이분들이 각각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얘기 좀 해보시죠.
탈북자 두 분, 뭐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이죠. 이분들은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층의 핵심층 계층에 속해 있었던 분들입니다.
네.
아, 이분들 말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배급면 그리고 어떤 이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기반 시설 면에서 평양이 다른 지방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평양에 사는 주민 자체가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평양 인구가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북한 인구의 10% 정도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평양 주민들이 정말 끝까지 체제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핵심 분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주민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사람이 많거나 또 권력이 많거나 이런 데 또 쉽게 모여들 수 있는 게 바로 자본,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요즘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이나 돈주들이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돈주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돈주나 외화벌이 일꾼들이나 그런 외화벌이 기관들이 모두 평양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지방보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또 평양이 돈, 자본이 몰리면서 또 생활 수준에서도 다른 지방하고 격차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이 두 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이제 형편에 대해서는 일본인 저널리스트 기자 두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한 분이 유명한 분이죠. 이시마루 지로라고 일본의 근거를 둔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이 북한 내부의 사정을 생생하게 전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내부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내부 상황이라든가 그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사진으로 찍어서 외부에 많이 소개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네.
여기에 대표 이시마루 지로 대표를 인터뷰했고요. 또 후쿠다 게이스케라고 일본에 있는 주간지입니다. 주간 동양경제에 계시는 이 후쿠다 게이스케 편집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북한에 자주 드나드는 분입니다.
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북한을 드나들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현재 이제 북한 특히 이제 지방 상황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브래들리 맵슨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요. 이 세계은행 고문인데 이 북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네.
이분한테서는 도농 격차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뱁슨 전 고문이 전망하는 북한의 도농 격차 어떤가요?
아무래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악화할 것이라는 것들이 뱁슨 전 고문을 비롯해서 인터뷰에 응했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화 그런 것 자원이 한정돼 있고요.
네.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대북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아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눠 먹을 게 한정돼 있는데 계속 이런 제재 같은 것도 들어오고 주변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 평양은 그나마 제 모습을 유지하면서 이 그 생활 수준이 유지될 것이지만 지방은 이런 제재 상황에서는 더 생활 수준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 노동당이 정책적으로 평양을 우대하는
네.
그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평양 주민들을 특별하게 취급해주기 있기 때문에 일단 제재 상황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으로 힘들겠지만 특히 평양 주민들한테는 그 영향이 좀 나중에 천천히 올 것이고 제일 빨리 직격탄을 맞는 곳은 바로 이 지방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의 3대 세습이 이어져 오면서 이런 격차들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김일성 주석 시기 같은 경우는 네. 그때만 해도 북한 경제가 나름 잘 돌아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배급 체계도 비교적 전국적으로 잘 작동을 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도농 격차가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 들어오면서 역시 잘 알려진 고난의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또 북한 경제가 붕괴를 하고 이러면서 도농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네.
김정일 시대에 이어서 이제 손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거기에 뿐더러 이제 대북 제재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농 격차가 더 악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 삶의 질과 그리고 기회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평양 주민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회라는 네. 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네. 있겠죠. 가령 네. 뭐 우리 생활에서 재화 물건에 대한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득이 높으니까
누릴 수 있는 기회라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란 걸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가령 네.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좀 위락시설 그런 것도 가서 우리가 또 그런 것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그러니까 기회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격차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또 이번에 그 보고서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없었나요?
취업률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취업률이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원래 모든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100% 취업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이 공식적인 자료를 보면 이 북한의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서
네.
북한의 취업률이 거의 한 88%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잘 따져 보니까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취업률이 훨씬 낮을 것이다. 뭐 이석 연구위원은 낮게는 취업률이 30%에 머물 수도 있고요.
네.
또 많이 쳐줘도 한 60% 정도에 머물지 않는가. 그게 실질적인 취업률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직장에 이름을 등록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 장마당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또 변수들을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북한의 취업률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다는 추정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여기서도 또 도농간 격차가 심한 거죠. 평양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인 취업률이 여전히 다른 지방하고 비교하면 훨씬 또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에 봐서 취업률 같은 곳에서도 봐도 일단 격차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도농 격차가 격차가 심하다.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일단 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는 사회고
네.
그 성분에 따라서도 지원과 특혜가 갈리기 때문에
네.
이런 도농 격차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북한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 지방에서 지방의 어떤 농특산물 같은 경우는 평양 시민의 밥상을 위한 것이다라는 탈북자들의 얘기가 또 기억이 나네요. 예, 여기까지 김정호 기자가 심층 취재한 내용입니다. 아, 북한의 수도 평양과 다른 지방의 격차가 상당히 큰데 최대 3배까지 소득 차이가 난다라는 내용으로 관련 현안들 한번 봤습니다. 네, 김정호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죠.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Lazy Song, 게으른 노래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 듣는 노래일까요? 게으른 노래, Lazy Song 골라봤습니다.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I'm gonna kick my feet up then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Nah, I'll be lounging on the couch just chilling in my Snuggie. Click to MTV so they can teach me how to Dougie. Cause in my castle I'm the biggest man. Oh yes, I said it, I said it, I said it cause I can.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Meet a really nice girl, have some guests. I nearly, she's gonna scream out, this is great.
Oh my god, this is great.
Yeah, I might mess around and get my college degree. I bet my old man will be so proud of me. But sorry, pops, you'll just have to wait. Oh. Radio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대안학교에서 지난 2년 동안 탈북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온 미국인 부부가 학생들의 졸업여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 care very deeply about you. That's why we're doing even what we're doing. And we pray for you every day and we pray that someday
우리가 한국에서 탈북 학생들을 돌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미국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50대 미국인 리사 갈로 씨가 B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은퇴 목사인 루 갈로 씨와 전직 교사인 리사 갈로 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부산의 장대현 탈북자 대안학교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터뷰 당시 갈로 씨 부부는 학생들을 미국에 데리고 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흐른 2017년 1월, 갈로 씨 부부의 희망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7일 갈로 씨 부부가 장대현 학교의 제자들과 교사를 데리고 열흘간의 미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갈로 씨 부부와 학생들은 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던 미국인과 한인들을 만나고 북한 인권단체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시내를 구경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리사 갈로 씨는 학생들을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Just today we were on the mall in DC and we were walking and I glanced over and their faces were a silhouette against the Capitol building and I had a moment of just realizing the significance of that moment.
워싱턴 시대를 함께 걷고 의회를 방문하는 등 미국에 와 있는 학생들을 보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I started to tear up and then I mentioned to Yalen, you know, is this a dream? And she pinched me to be sure that I knew it was not a dream.
리사 씨는 학생들이 이게 꿈이냐며 자신의 손을 꼬집어 봤다며 학생들의 꿈이 이뤄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루갈로 목사는 이번 여행은 올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두 명의 탈북 학생을 위한 졸업 여행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part of the program that we have to bring the seniors class of the school to America is to help just with their globalization, making them global citizens.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 생각이 세계화되고 작은 나라에서 벗어나 지구촌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갈로 씨 부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한 18세 장은숙 양은 장대현 학교에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 진짜 가게 되나? 이러면서 저희 한 달 좀 전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북한에서부터 변호사의 꿈을 키워온 장양은 북한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미국 내 인권단체에서 일해볼 기회도 꿈꾸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라고 그렇게 막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막 좀 젊었을 때는 막 한 주일에 백 몇 시간을 막 일하셨다고 엄청 많이 일하시면서 막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이민자들을 위해서 크리스찬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막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해주시고 또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일하시는 모습, 인권에 대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정말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올해 21살인 가은 양도 올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은 양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저를 섬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떤지 내가 정말 미국에 와서 이런 목사님들 같은 그런 인성 가진 분들을 내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왔는데 제가 와서 만난 분들은 아직까지는 다 친절하시고 네 정말 제가 놀라울 정도로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교육자가 되는 것이 꿈인 가은 양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 유치원을 세우고 싶다며 미국의 유치원과 고등학교 방문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북한이랑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규칙인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북한에도 잘하긴 한데 북한의 강제성이잖아요. 근데 이건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보기 좋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 별로 학교가 커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안에 들어오니까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진짜 여러 다양한 학생들도 있고 딱 대학교 같은 분위기였어요. 네,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위한 갈로시 부부의 미국 여행은 미국 학교 방문과 인권단체 관계자들과의 만남 외에도 다양합니다. 우선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숙소는 현지 미국인 가정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정치 역사를 엿보기 위해 박물관과 의사당 견학 등 시내 관광도 물론 포함됐습니다. 언론사 방문, 미국 최대 도시 뉴욕 관광과 현지인 만남, 교회 등을 돌며 자신이 체험한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갈로 씨 부부는 2년 전 학생들을 떠올리며 큰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신에 대해 잘 표현할 줄 몰랐던 학생들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고 이제는 큰 꿈을 갖게 됐다며 여행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Verbally express a dream. They really didn't have dreams. So it's so wonderful now to hear their dreams. You know, they have dreams and they're not just dreams, they're actually taking steps towards those dreams. So enrolling in university and, you know, begin a new phase of their lives. So we're just so excited for them. So I think just experiencing those things and just
꿈이 없었던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씩 앞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가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설명입니다. 갈로 씨 부부는 오는 18일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앞으로 1년간 더 머물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예정입니다. 갈로 씨 부부는 현재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에서는 대학교와 교회를 돌며 북한 상황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갈로 씨 부부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누구든지 북한 인권에 대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67년 영국의회는 타운샌드법이라는 여러 가지 세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식민지인들은 타운샌드법을 거부하고요. 다시 한번 영국 상품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에서 만든 유리입니다. 영국에서 배로 들여온 게 아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유리란 말이죠.
영국이 실시한 타운샌드법은 자연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식민지의 헌법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영국 관리들은 매사추세츠 지사에게 의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은 매사추세츠 최대 도시이자 식민지에서 가장 큰 도시인 보스톤에 4천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1700년대 아메리카 식민지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5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립과 갈등.
보스턴에서 일하던 선원들과 보스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분쟁이 잇따랐습니다. 1770년 3월 5일 긴장 상태는 극에 달했고 결국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날 몇몇 사람들이 공공 건물을 경비하고 있던 영국 군인들에게 돌과 얼음 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영국의 억압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온 거였죠. 괘씸한 영국 놈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희도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하는 심정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을 던지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돌을 던졌고 영국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놈들, 돌 맞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 몸에 상처가 날 뿐이지만 우리는, 우리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이 저지른 온갖 부당한 짓 때문에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는 걸 그들도 알까요? 우리가 던진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에 영국 군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질 무렵 울려 퍼진 몇 발의 총성. 두려움에 떨던 영국 군인들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군인들의 발포로 식민지 사람들 가운데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은 보스턴 학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보스턴 학살 사건으로 매사추세츠 사람들은 극도로 분개했습니다. 총을 쏜 군인들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부분 무죄로 풀려나거나 약한 처벌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이상 영국도 더 이상 강압적인 태도를 고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폭력 사태가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마시는 차에 대한 관세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영국이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영국과 식민지 사람들 간의 긴장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산 상품 수입은 다시 늘어났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보스턴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2년 정도는 영국의 태도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는 다시 한번 영국과 충돌했는데요. 문제는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의 사업을 도와주려고 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의 무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73년경 동인도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영국 정부는 이 회사가 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모두 와서 서두릅시다. 창고에 쌓여있는 차들을 배에 싣고 하루라도 빨리 식민지로 가야 하니 힘들더라도 참고 빨리빨리 옮깁시다. 식민지에 이 차들을 다 팔고 나면 우리 동인도 회사도 옛날의 전성기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될 테니 자, 모두 힘을 내시죠.
그래도 식민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차를 창고에 쌓아놓고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식민지의 팔길이 열렸으니 말이죠.
뭐 이래저래 식민지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뭐 식민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럴 때 본국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고 영국의 방침이 그런 걸 뭐 어쩌겠어요. 식민지에서 불만이 있으면 우리 차를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영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특정 회사에게서만 차를 사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반감만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뉴욕 식민지는 차를 싣고 온 동인도 회사의 선박을 영국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영국은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차세금을 거두고요. 법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영국 배가 보스턴에 도착하자 일부 식민지 사람들은 배를 가로막았고요. 영국 선박들은 화물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항구 외곽에 정박했습니다.
1773년 12월 16일 밤 깊은 어둠을 틈타 식민지 사람들 몇 명이 작은 배를 타고 영국 배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영국 선원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위장을 하고 배에 오른 다음 차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이 영국 배에 몰래 들어가서 차를 바다에 다 버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인디언들 지시라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 우리 보스턴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변장을 하고 간 거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인디언들이 뭐가 아쉬워서 영국 배로 가서 차를 바다에 던져버리겠습니까? 어쨌든 그동안 벼르고 벼르던 일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영국 차를 보스턴 항구에 바다로 던져버린 사건. 미국 역사에서는 이를 보스턴 티 파티라고 부릅니다.
차를 버리는 건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단지 몇 명이 주동이 돼서 일으킨 사건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는 말이지요. 식민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높은 만큼 영국은 이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 눈물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누군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감동을 느낄 때 눈물이라는 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올 한 해 누군가의 마음을 눈물나게 감동시키는 그런 분, 감동 스토리의 주인이 되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구 때문에 올 한해 눈물을 많이 좀 흘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